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3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오늘 말씀을 이제 3절에서 7절까지는 오늘 설교를 하면 이제 끝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8절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이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군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고 군사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로 부르신 그 목적, 부르신 자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성도들이 바로 그런 군사다. 두 번째는 이제 운동선수죠. 경기자라는 것이죠. 경기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은 반드시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를 하듯이 우리 믿음의 삶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결국 우리에게 최후의 면류관인 영원한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에게 말한 건 뭐냐면 수고한다는 거죠. 열심히. 여기서 수고란 말을 제가 지난주에 허리가 휘도록 지쳐서 더 이상 힘이 없어 쓰러질 정도까지 기진맥진한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수고라고 합니다. 바로 믿음의 삶은 그렇게 생활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좋은 씨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해주고 물도 대주고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 수확을 좋은 열매를 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농부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이미지를 이제 바울사도가 성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결론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7절에 우리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냐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앞에 있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은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니까 총명이라는 것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명을 주시리라. 성도들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총명을 주께서 주시니까 우리는 범사에 총명하도록 총명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총명이 뭘까요? 총명. 총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지혜라는 말과 단짝으로 이렇게 보통 나타납니다. 솔로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 상태에서도 보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올리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사도조차도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와 총명이란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총명이 뭘까요? 총명. 지혜하고 총명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아요. 야, 저 지혜로워야 되고 총명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지혜와 총명이 좀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총명은 어떤 깨달음의 문제예요. 어떤 것을 아는 거예요. 지식과 아는 것의 문제예요. 총명.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보다 야, 얘 참 총명하다. 그러면 똑똑하다는 거예요. 잘 알고 이해력 빠르고 금방 뭘 알아차려가지고 아주 영특하고 영리한 거. 이것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총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옳고 바르고 적절하고 알맞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 때 똑똑은 한데 총명은 한데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총명하지는 않아도 무척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같은 듯하게 되지만 전혀 또 다른 의미죠. 지혜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는 어떻게에 대한 개념이고 총명은 무엇을 분별하고 구별해낼 수 있느냐 아느냐는 무엇에 대한 문제예요. 무엇을 아느냐? 이건 총명이고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느냐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다 있어요. 알아서 그걸 잘 적용하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뭐냐면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총명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전혀 없는데도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 지혜는 옳은 지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총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총명은 주님께서 주시게 된 약속이에요. 그럼 오늘날 성도들은 주께서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영민하고 지혜롭고 똑똑해야 돼요. 뭐에 똑똑해야 되나? 범사에. 모든 일에서 우리는 똑똑해야 된다. 바울사도가 지금 이것을 일곱 번째 7절에다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군사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그렇게 내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말을 네가 잘 듣고 지혜롭게 좀 총명스럽게 깨달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가 진정으로 참된 성도들은 정말 총명스러운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어요. 이 총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슈네시스란 말인데 모든 세상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인다는 얘기는 첫째 넓어야 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낮아야 돼요. 높은 데 있으면 물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넓어야 되고 낮아야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모든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는 그 상태를 총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 헬라 시대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던 그 당대 시대에서는 이 총명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아, 저 사람이 총명하다 이 말은 뭐냐면 신을 제외하고 난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성 가장 인간들이 잘 알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을 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총명스러운 사람, 총명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거나 좀 뭐 바보 같거나 난 잘 모르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 총명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총명이라는 축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총명해야 되는데 근데 총명은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보면 한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총명하다. 우리가 총명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총명이라는 것은 통찰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참 총명하다 이 말은 통찰력이 있다. 통찰이라는 말은 것은 전체를 다 이렇게 딱 내려다 볼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을 통찰이라 인사이트라 그러죠. 인사이트. 전체를 볼 수. 얘도 코끼리를 보는데 뭐 하나를 보고 어떤 진리를 사물을 보는데 어느 한 부분이나 아주 작은 이런 부분만 알고 있고 나머지를 모르는 거 이거는 총명이 아닙니다. 총명이란 전체 사물을 전부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총명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전 몰라요.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전 이 사람은 오늘 약속한 이 7절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범사에 대해 총명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모른다면 이건 이 말씀이 거짓이거나 그 사람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총명은 바로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총명의 첫 번째 이 의미는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력이에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깨닫고 아 이것이 이렇구나 이것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그 내용을 충분히 깨닫는 그런 이해력이 있어요. 언더스탠딩이 돼야 돼요. 이해력,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discrimination이라고 분별을 하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바른지 틀렸는지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믿음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명이란 단어 안에는 통찰력, 이해력, 분별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세워지고 올바른 삶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한다면 이런 통찰력과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범사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그 말씀을 지금 바울사도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전하고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아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온통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라는 것이죠. 부분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막연한 이런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걸 갖다가 가려내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이단에도 빠지게 되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갖게도 되고 자기 고집,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한국도 오늘날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 바로 총명이 없기 때문에 총명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가 시끄럽고 모든 물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총명이에요. 우리 성도들 선거 얘기를 할까요? 어떤 후보가 둘이 나왔는데 이 후보들에 대한 이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찰하고 분별해내는 능력이 바로 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총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나는 이쪽 사람이니까 나는 이쪽을 좋아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고집이 돼. 저쪽은 무조건 나쁜 거고 이쪽은 무조건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정치, 한국 정치는 아주 뭐 대표적이죠. 세계 모든 사람,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래요. 왜냐하면 총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총명의 문제가. 두 후보가 있으면 아무리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또 무엇이 뛰어난 건지 이런 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 나는 공화당이야, 나는 민주당이야 이러면 그런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걸 또 기도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도 총명에 의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명하지 못하게 그냥 자기 고집을 내세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총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것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었다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땅 끝까지 이미 복음이 다 전달되었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총명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투명하고 옳고 바르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막힐 수가 있겠어요? 그런 선이 어떻게 안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총명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오늘날 분별을 못해요. 반짝거리는 모든 것이 다 금이 아닙니다. 반짝반짝, 영어에 그거 영어로 뭐라 하죠? 속담 있죠.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인가? 뭐 하여튼 그런 영어 무슨 속담이 있는데 번쩍거린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총명이 없으면 번쩍거리는 걸 무조건 다 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뭐 번쩍거리. 그렇다면 베스트셀러로 책방에서 막 잘 팔리는 그런 책이 나오면은 아, 저건 진리야.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반드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너무너무 좋은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 너무 필요해요. 큰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다. 전혀 아닐 수가 있다. 넓은 것, 높은 것, 크고 그 다음에 뭐 깊은 것, 많은 것, 이런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런 것을 구별해내지 못하니까 악을 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제가 그 당시에 7개의 유명한 이 격언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였죠? 5장 22절이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죠? 5장 22절 한번 여러분 꼭 가서 다 얘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5장 22절 꼭 한번 생각해보세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겁니다. 이런 우리가 말하는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분별력을 갖고 착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총명하지 않으면 분별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들 모든 이런 신앙이 곁길로 가는 것 이런 것이 전적으로 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1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우리 한번 그 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되기를 그래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이 사랑은 기독교 전부 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전부 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말이죠. 너희 사랑이 뭘로 점점 풍성해져야 된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왜냐하면 사랑을 총명하지 않으면 사랑에 대해서 충분하게 깨닫지 못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다.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총명이 없으면 사랑이 사랑으로서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사랑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꾸 채워져가지고 사랑이 점점 풍성해서 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정말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기도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면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이것이 선한 것이 어느 것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그 다음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는, 흠이 없는, 잘못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옳은 것이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런 기도를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만큼 총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7절에서 보니까 총명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범사에 총명을 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되느냐?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첫 마디가 뭐로 돼 있어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너무 간단해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 성경은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정말 숙고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총명을 얻는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총명을 얻는 방법이 신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총명은 일방적으로 신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총명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인간으로부터 생겨지는 것이에요. 그럼 인간으로부터 생겨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을 딱 생각해 보면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내 말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말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그럼 내라는 건 누구겠어요? 바울 사도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한다. 그럼 바울이 도대체 누군데? 자기가 뭔데?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그대로 따르고 생각하고 지키고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바울의 그 말을 그대로 믿고서 따라야만 할까요? 이 내가라 할 때 바울은 스스로를 자신을 갖다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럴 때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충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셔가지고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우리가 후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사도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임명을 하셨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사도로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들,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전하도록 자기를 세웠다는 것이 사도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바울 자신이 갖는 이 신적인 권위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1장 11절에 보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복음을 반포, 말씀하고 전포하는 자로, 그리고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리고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자기가 세움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내가 말한다 할 때 이 나라는 바울 자신의 그런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로구나. 그러면 그런 바울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냥 아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는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감독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신적 권위를 가진 사도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말하는 것이 그럼 뭐냐? 바울 사도는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좀 알려줄 게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게 있다. 그래. 뭐냐? 그게 알려줄 게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한테 내가 받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한테 쫓아가서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도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 그럼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내가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계시라는 건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 3절에 가면 더 엄청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드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내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걸 나로 하여금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3장 9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말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 알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간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말을 떠들어낸 것이 아니라 뭘로 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전달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능력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나와 너희와 모두가 다 확신할 수 있는 큰 확신으로 된 이런 것이 말씀이란. 그러면서 사도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 자기는 사람의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서 받고 배우고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행하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거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하겠지만 2장 8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복음. 그건 자기 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2장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장 10절에 가면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자기의 복음이란 얘기예요. 자기의 복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예요? 이거 총명을 얻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총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 내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최근에 돌아가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뭐 암으로 돌아가셨는지 폐렴으로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그랬는데, 작년에 마지막 80대 돼서 막 설교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평생 목회자로 지난 이런 분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막 인용하고 뭐 처음부터까지 성경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어젯밤에 한 설교 세 편을 들었는데, 들으면서 내 말하는 것인가, 저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 신앙생활 잘해요, 싸우지 말고 건축을 할 때 이렇게 하고 목사님 말 잘,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시간씩 두 시간씩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평생 몇십 년을 목회를 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내 말하는 것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도덕적이고 단순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유언처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나 이를 들으면서 우리가 저렇게 되면은 총명이 생길까? 분별력이 생길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해력이 생기는가? 저런 말, 건축 지을 때 자를 재가지고 뭐 했는데 돈을 떼어먹으려고 뭐 이런 걸로 한 번 20분, 30분 하고 장로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로만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오늘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가 바로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책방에 가보면 글로 책으로 된 게 막 깔려 있어요. 책에 테이프도 많고 저기 설교 테이프도 많고 뭐 온통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집에도 집사님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어요? 딱 한 권밖에 없나요? 아마 뭐 한두 권 있을 거고 책방에 가면 성경이 이름도 다양하게 엄청나게 성경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록된 것이 많아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 인간으로서 하지 않는 것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아주 묵상하고, 그래서 묵상에 거듭해서 그 뜻을 알아내고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도록까지 자라나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하는, 생활에 하는 이런 것을 바울사도는 여기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우리 번역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라 이러니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바울 말하는 걸 생각 좀 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게 진지하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라는 것은. 그래야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제자 훈련하고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제가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갖다 우리 교회 몇 년 전인가 한 7, 8년 전인가 교재로 공부를 해보려고 교재를 막 봤는데, 그 교재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게 목회적으로 쓰여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뭘 잘해야 되고 뭐 어떤 걸, 봉사를 어떻게 잘해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온 책들이 성경 교재예요. 우리에겐 그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형태로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적용되면은 봉사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섬기지 말라 해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게 되면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친절하게 얘기 안 하고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대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아주 듣기 좋은 얘기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슬슬슬슬 교회 잘 섬기도록 하고 이런 말씀들이 주로 나오는 건데 그걸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오늘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생각하고 지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만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총명은 그 다음에 신적인 영역이 또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성경을 공부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냐면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죠. 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택한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명을 주시는 방법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성도들은 게을러. 그래서 성경 읽기 싫어해. 그래서 성경 구절 대충 책 이렇게 읽어보고 그냥 얼렁얼렁 대충 한번 쓱 보고 난다면 그 다음엔 기도합니다. 주여 총명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준다니까. 막 그냥 뜨겁게 막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주여. 너무 영적이고 너무 영성이 강한 거죠. 주여 총명을 주시옵소서. 기독교 오늘 그런 종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성경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을 막 철저히 읽고 분석하고 주석책 가지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내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읽고 나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건 위반하는 성경의 말씀에 도전하고 거스르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우선 되어야 돼요. 자기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주여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달라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전물을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울려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냥 영적인 것처럼 하느라고 성령께서 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더해져야 되는데 하나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성경을 너무 이 지성과 이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성경 말씀 그리고 책도 이만큼 쌓아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다 연구를 하고 해서 그리고 나서는 아 됐어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주께서 주시는 총명을 찾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역할을 제한해버려요. 자신의 이성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의 어떤 연구 자신의 어떤 깨달음으로만 하려는 그러게 뭐가 되겠어요. 이걸 해도 이단이 될 수 있고 저걸 해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 연구만 하는 사람도 문제고 성경은 제껴놓고 오직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20시간을 기도하고 싸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분리해버리고 하나만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총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고 이해력이 있는 그리고 통찰력을 갖는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 총명을 우리가 얻는 방법은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주실 수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총명을 그냥 줄 수 있어요. 자기의 자녀가 기도를 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왜 못 주시겠어요?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7절에다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 총명을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 함으로써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이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경기하는 자라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법을 정해놓으셨다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연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목사님만 하거나 신학자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들에게만 준 걸까요? 신학자들에게만 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목사나 신학자는 책임이 조금 더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더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교사로서의 역할에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스스로가, 내 자신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목사나 지도자가 내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 저 사람이 가르쳐만 주면 된다? 기독교가 오늘까지 그렇게 가져왔어요. 교사나 이 목사들이 자신의 권위를 높여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들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내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법을 몰라도 변호사를 고용하면 변호사가 다 싸워줘요. 내가 의학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다 내 병을 고쳐줘요. 구원은 내가 반도체 전화기를 하나도 뜯어보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 핸드폰에 아무것도 몰라도 셀폰을 그냥 기술자가 만들면 난 쓰기만 하면 돼요. 구원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총명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너무 무시해버렸어요. 성도들이 이걸 갖다 등한히하고 게을리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모르는 것이 자랑이고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주님 앞에 가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저기 주님 저는요 성경 말씀은 목사님들만 아는 거고 우리는 그냥 잘 믿기만 하면 잘 믿는 게 뭔데? 아, 뭐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면 되죠. 그때 주님이 아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2장 7절의 말씀일 거예요.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걸 그대로 잘 생각해서 적용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총명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른 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총명은 선물입니다. 총명한 성도들만이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찰을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나의 고집으로 성경으로만 난 알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모르고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걸로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이 둘이 잘 이것이 합쳐졌을 때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정말 어지럽고 혼탁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반짝거리는 것이 전부 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참된 진리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분별력에 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됨을 떠나서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수많은 행사들과 수많은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교회가 시키니까 따라갈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마저 잃어버리고 그냥 휘몰려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을 때 그날의 주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암담한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마음.